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원, 영토 또는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노력은 여전히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NSC를 긴급 소집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북한의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그 발사체를 빈번히 쏘는 행위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일본은 향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적기지 타격 역량 확보를 포함해 국가안보 역량 전반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의제로 열린 러시아와의 전략 안정 대화 SSD 첫날 회담에서 양측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외교와 갈등 확산의 길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며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경우 아직 이번 주에 두 차례 회담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미러 전략 안정 대화를 총 세 차례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러시아 측도 그 부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선택지 외에는 갈등 확산의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외교의 길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 회담 대표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국가 안보 이익과 검증된 전략적 안정성에 부합한 상호 행동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영내 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양측의 잠재적 제한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 대표인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 측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 한해서는 어떤 갈등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군이 여전히 큰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갈등 완화에 대해 진지하다면 일부 병력을 빼거나 배치 태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거 북한 당국이 일본인을 납치한 니가타현의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45년 전 니가타시에서 등교 도중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당일 동선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오늘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하스이케 카오루 씨와 그의 부인 하스이케 유키코 씨가 44년 전 납치된 하시와자키 씨의 해변도 둘러볼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성사될 경우 11년 전 존 루스 당시 미국 대사가 요코타 씨의 납치 현장을 방문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 관리들의 하스이케 씨 납치 현장 공식 방문은 처음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씨와 사도시 시장은 대사관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6개 이사국은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여전히 세부 사항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 시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 27분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발사체 재원과 특성을 분석 중인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이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일 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공개한 데 대해 최대 속도 마하 6을 기록했지만 성능이 과장됐다며 극초음속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5일 쏜 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NSC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안정이 기념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무력 증강에 몰두하는 양상이라며 특히 이번 발사가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토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이중잣대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는 날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중기준 철폐나 적대시 정책 철폐, 이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5.1 발사 직후 관련국들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실상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라며 북한이 이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긴장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KN-23이랑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망으로 못 막습니다. 두 가지 무기체계가 지금 집중적으로 시험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미국한테도 위협이 되는 것이죠.
임기 막판임에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한 미북 남북대화 재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정부에게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등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난 5일 한국의 최북단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진에서 이럴 때일수록 뭐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싸버렸다라는 건 이제 한국 쪽에 대해서는 한국이 뭔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판단에서 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국방력 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삼아 내부 결속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제 가운데 일부라도 먼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올해 이제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희 탄생 80주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치적, 다른 성과를 내긴 매우 어렵고 최대 치적으로 얘기되는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의 성과를 좀 더 가시화시키고 빛내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3월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 한이 훈련 규모와 내용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연합군사훈련 준비는 이미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의 도발로서 미래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신 센터장은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는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한 연합훈련이 있는 3월 이후엔 강도를 한층 높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펼 공산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11일 또다시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전화 협의를 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화협의에서 북한의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한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장 성명 등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 6개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첫 무력 시위에 나선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의 요청으로 진행된 회의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의장 성명 등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 6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추가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공동 성명은 안보리 회의에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I stand today unified in our condemnation of the DPRK's most recent missile launch, which the Security Council will discuss shortly.
6개국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의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단합돼 있다면서 북한의 1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 사례로 자신들의 불법 무기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동은 긴장 고조와 오판 위험을 높이고 영내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의지는 북한이 지난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전시하고 극초음속 활공탄도와 같은 신기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확산 전력은 분명하다며 북한의 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record of weapons proliferation is clear.
각각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자체의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법 무기 구매자와 중개인에게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제품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민들의 안위를 희생하며 이러한 군사 투자를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엄격한 권위주의 정권과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은 이어 북한에 불안정을 가중하는 행위를 삼가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ons, abandon its prohibitive WMD.
6개국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과 제재 이행 등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계속되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반대하는 데 단합할 것을 독려하며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노르웨이의 유엔 대표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두 차례 안보리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 제재 결의가 채택됐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언론 성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여전히 세부 사항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세부 사항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ve seen the claims. We're aware of the claims. We don't have any updates to an assessment about with more specificity as to what was fired.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이 발사됐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평가에 추가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우리는 북한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발사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고 이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일본이 최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극초음속 위협 능력에 대항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2+2 회담에서 다양한 위협과 도전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고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 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긴장과 도전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커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때도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미 국방부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북한의 종전선언은 미한 동맹의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며 그보다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로서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참여하셨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d like to see a little more clarity about what their policy actually is. I think they've tried to define what it's not. It's not strategic patience from the past. It's not.
실제 정책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길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이 무엇이 아닌지는 규정했습니다. 전략적 인내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방식의 고위급 관여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지지를 표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공동성명도 훌륭했습니다.
2019년 10월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I think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ted with maximum pressure was effective. I do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pecifically the president himself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으로 시작한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최대 압박 정책의 영향이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약간 성급했다고 보고요. 따라서 최대 압박과 유사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기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협력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2018년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에 동행했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진지하게 핵 포기를 고려했다고 판단하십니까?
Well, again, it's difficult to get inside his mind. I think what we can tell from the working level negotiations, the negotiations first led by Ambassador Kim and then on
to 역시 김정은의 마음을 읽는 건 어렵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성 김 대사와 스티븐 비건 전 대북 특별 대표가 각각 이끌고 제가 참여했던 실무 협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북한 협상단은 비핵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됐던 것 같진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욱 그랬죠. 당시 미국은 합의 체결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북한 측은 제재 완화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데리고 오질 않았죠.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이 당시 비핵화 절차에 진지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전 사전 협상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영변에 몇 개의 건물이 있느냐는 비건 당시 대표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Yes, that's what I was referring to in terms of not having the appropriate personnel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at a deeper level. I think that's historically been one of the challenges.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비핵화를 논의할 적절한 북한 측 인사가 없었다고 앞서 말한 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협상은 외무성이나 정보당국 아니면 정치부서에서 주도했지 기술부문 전문가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미국 협상단은 에너지부, 정보당국, 나를 포함한 국방부 당국자들로 채워져 있었죠. 우리는 비핵화의 모든 분야를 얘기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기술적 정보뿐 아니라 권한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북한 측 협상단을 대하는 건 예전에도 문제였고 우리도 겪었던 문제입니다.
임기를 4개월 남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요?
Well, the statement itself is not particularly useful because it's really a statement of objective reality that there has not been active combat since 1953.
종전선언 자체는 특별히 효용성이 없습니다. 1953년 이래 실질적인 전투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실상을 선언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질문은 북한 정권이 이런 선언에 동의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난 협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북한의 종전선언이란 미얀 동맹이 급격히 축소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선언 자체를 우려하기보단 선언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북한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를 우려합니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과 종전선언 무난 합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외교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It's not clear to me that it would open any new doors. We certainly raised the possibility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in our negotiations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종전선언이 어떻게 새로운 외교의 문을 열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우리는 분명히 북한과 협상해서 종전선언 체결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제안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은 흥미를 잃더군요. 따라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그렇게 중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미한 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감축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한국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홍현익 원장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intent on gaining nuclear weapons, period. And I think previous attempts to ease sanctions or provide incentives for denuclearization also failed and did not work.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보상을 제공하려는 과거 시도들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한다거나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식의 인식을 나는 거부합니다. 계속된 압박과 제재가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기뿐 아니죠. 북한 정권의 혐오스러운 속성, 북한 공산당 정부와 지도자가 만들어낸 인권 위기, 비확산 등이 모두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VOA에 미한 군당국의 새로운 작전 계획에 중국 인민해방군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Absolutely, I agree with General Abrams. It's certainly a contingency that is possible, and so it would be unwise.
물론입니다. 에이브럼스 장군과 동의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비상 사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에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로부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미군 유해 관련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새해에도 전혀 교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군은 언제든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션 에버렛 대변인은 10일 2022년 새해 북한과의 한국전 미군 유해 발굴 협력 진척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수년째 미국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에버렛 대변인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임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하려는 미국 정부의 어떤 시도에도 북한 당국은 침묵을 지켜왔으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참전용사들을 되찾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은 북한의 협조 없이는 진전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2018년 8월 한국전쟁 참전미군의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 측에 전달했고 DPAA는 이 유해 속에서 일부 한국군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79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등을 거치며 이후 미군 유해 송환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DPAA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에는 양측이 서신 교환과 두 차례 실무급 회담 등 일련의 소통이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DPAA는 현재 북한의 거부로 유해 송환 관련 교류 협력 사업이 중단됐지만 언제든 협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버렛 대변인은 북한, 한국과의 공동 유해 발굴 등 협력을 위해 3명의 한국어 지원 병력을 상시 운용 중이며 관련 고위급 대화의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전반적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언제든 미군 참전용사 송환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2년 연말에 한국 국방부사나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발굴과 감식 등 공동 임무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임무의 세부 사항 확정을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한미군이 기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브라보 플러스로 격상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파이트 투나잇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은 10일 전체 주한미군 기지의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지난 8일을 기해 기존 브라보에서 브라보 플러스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과 한국 내에서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서울로의 여행을 제한했고 식당 실내에서의 식사를 금지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폐쇄하거나 수용 인원을 줄이고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피터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기지의 공중보건 방호태세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로 구성되며 델타가 가장 높은 단계로 브라보 플러스는 브라보와 찰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지에서 681명과 해외 입국자 1명을 포함해 총 68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 개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가능할 경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핵심 원칙인 브라보 플러스 조치를 지키고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모든 규칙과 지침, 법을 따를 것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주한미군은 현재 주한미군과 한국 내 코로나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매일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터스 대변인은 코로나 확진자 연일 최다 기록에 따른 훈련 부족으로 북한 대비태세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늘 밤이라도 당장 쌓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파이투나잇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위협이나 적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주한미군 기지나 장병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지 인근 주민과 미군 출입 영업장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소수계 인권 탄압 등을 규탄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청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미국과 한국 정부, 국제사회가 올림픽 개최 전에 중국을 압박하고 설득해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모두 한국으로 보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9일 VOA에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아 중국 공산당의 반인도적 범죄와 탈북민 탄압을 알리는 국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솔티 의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곧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 올림픽과 같다며 화려한 올림픽 이면엔 위구르족 학살을 비롯해 티베트와 홍콩 민주화 탄압, 타이완 압박, 탈북난민을 사지로 모는 잔인한 강제 북송 정책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중국에 구금 중인 모든 탈북민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lympics are coming up. What we should be doing and agitating for right now is that every single North Korean refugee.
중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인권 등 민감한 사안들에 관해 적극적인 대응과 기존의 탄압을 자제하고 있지만 올림픽 뒤엔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란 주장입니다. 숄트 의장은 미국 등 여러 서방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며 전 세계의 연대단체, 개인활동가들과 올림픽 시청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주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기만올림픽, 학살올림픽에 동조하지 않도록 올림픽 기간 동안 시진핑 정부가 금지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시청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I'm very much engaged with the Stop the Genocide Olympics campaign. We're going to be calling on people instead of for the 14 days.
숄트 의장은 약 2주 동안의 올림픽 기간에 중국 공산당이 국내 상영과 배포를 금지한 만화 영화 곰돌이 푸, 태난먼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중국 내 탈북민들과 강제 북송의 아픔을 다룬 영화 크로싱 등을 시청하며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끄고 올림픽 후원업체 불매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서방 매체와 누리꾼들이 지난 2013년부터 곰돌이 푸와 시진핑 주석을 연계해 풍자하는 기류가 이어지자 검열을 강화해 시청과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절대 권력을 강화 중인 시 주석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이 이를 금지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아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이라든지 전면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들불처럼 퍼진다면 중국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싸고 도는 일이 뭐 하루아침에 그치지는 않겠지만 좀 위축될 터이고 또 김정은도 언제까지나 이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든 전면 보이콧이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북한의 인권 문제가 조금씩 숨쉴 공간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압박 캠페인을 펼치면서 중국 대사관 앞 시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 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다양한 인권 기록에 우려를 나타내며 외교적 보이콧 등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소수계에 대한 인권 탄압, 베이징 올림픽 공식 의복에 대한 강제 노동 동원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소극적 자세, 올림픽 후원업체들이 인간 안보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한다며 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국을 계속 두둔하고 인권 문제 논의마저 회피한다며 지난주 IOC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IOC는 그러나 4일 관련 감사 결과 강제노동 혐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선 올림픽은 정치와 별개란 입장과 함께 비정부기구 연대 면담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이에 대해 IOC가 수익과 시장성, 중국이 올림픽의 중요한 재정적, 조직적 파트너란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 등 여러 의원들이 코카콜라와 도요타 등 주요 올림픽 후원업체들의 올림픽 광고를 모두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인권 침해 비판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탈북민은 불법 경제 이주민이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숄티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말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며 실질적인 대중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선진 방역으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방역 정책의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직 국경 재개방과 관련한 조짐은 없지만 신속히 지원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은 선진 방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발언에 주목하며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국제사회 지원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 네 곳을 운영하며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미국 친우봉사회는 10일 VOA에 현 상황에서 변화 신호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언급으로 기존 방역기조의 변화가 생겨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제니퍼 데이버트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등장으로 국제적, 지역적 규제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있는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 농장들을 통해 농업기술 전수 등의 지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지금까지 비상방역 장벽을 든든히 쌓는 데 토대하여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방역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들은 것은 전혀 없으며 국경 개방 조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급한 전환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가 머지않아 나오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상황이 가능해질 때 최대한 빨리 대북 지원 물자를 보내는 등의 활동 재개를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여전히 많은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선진적인 방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신속한 국경 재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언급은 국제사회로부터 배정받은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between letting some vaccines come in, a little bit of goods come in, and letting the NGO workers and the UN workers come in, there's a step in between. And so we should be careful not to confuse the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수용과 구호단체 혹은 유엔기구 직원들의 복귀 허용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면서 백신을 받기 위한 개방의 시작과 전면적인 국경 개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이전의 지원 수용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많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의 식량난 등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는 10일 북한 당국의 백신 도입 상황과 관련한 BOA 질문에 북한 당국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새롭게 추가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백신은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5,600회분으로 북한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405만 7,8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마지막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가 돌잡이 때 저희는 뭐 청진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놨죠. 엄마 발에네 돈도 넣고 그리고 판사봉도 넣고 다 했는데 아기가 전자계산기 계산기를 잡는 거예요. 축구 공도 넣고 했었는데 계산기 욕심에는 의사가 됐으면 했는데 판사가 됐으면 했는데 엄마 욕심에 계산기를 잡아갖고 조금 실망은 했지만 재미로 하는 건데 이제 아니야 다시 시켜야 돼 막 이러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연습이야 이제 두 번째가 진짜야 막 이러면서
한국식 돌상을 차려놓고 마치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태어난 것처럼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는 아들 바보 엄마인 이연서 씨. 집안에 보이는 한국의 전통 문예품도 눈에 띄는데요.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오래전 20대 청년이었던 이연서 씨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낭만과 평등함 그리고 편안함이 공존하며 여유로운 사람들과 거리의 분위기가 가득한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터전으로서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래도 5년 기간을 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미국은 살만한 나라예요. 살만한 나라예요. 본인이 노력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뭐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면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말투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도 다른 것에 대한 무례함이 없는 존중이 몸에 밴 사람들.
한국 사람이랑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내 입에서 먼저 사실 전 고향이 어디예요? 라는 말이 내가 하면 했지 상대방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걸 뭐 프라이버시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히 부딪힌 사람이랑 막 얘기하다가도 할아버지 뭘 되시는 분인데 이 개인적인 질문인데 내가 너한테 해도 돼? 라고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뭔데 해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근데 어디서 왔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나 한국에서 왔어. 라고 얘기를 편하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배우자 어디서 왔어? 라는 말 자체도 개인적인 질문이구나.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2001년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고 부모님의 든든한 보호 아래 중국에서 경력을 쌓으며 20대를 맞이했던 이연서 씨. 2009년 한국에 입국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으로 살다 돌연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연서 씨의 미국 생활은 결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충실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마취 기술 의료 종사자가 되기 위한 공부도 마쳤지만 지금은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나로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지금 편안하고 마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도할 나위 없이 좋고요. 뭐 모든 면에서 아기도 너무 예쁘고 남편하고 사이도 너무 좋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30대 여성 이연서 씨. 20년쯤 후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건 남편이랑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는 early retirement가 플랜이라서 최대한 빨리 은퇴를 하고 진짜 남편 나이 47세부터는 저희는 여행하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저희는 5년 동안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기도 그때는 이제 나갔을 거고 그러면 우리 둘이서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리스트들 다 적어놨거든요. 다 적어놓고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공부할지 이런 것들 다 적어놨는데
조기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연서 씨. 이를 위한 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했는데요.
최근에 하나 이제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했던 게 같이 비행기 운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파일럿 남편이랑 저랑 교대로 바꿔가면서 이제 운전 그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자라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때쯤 되면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나라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비행기로. 그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학교도 알아보고 있고 뭐 가격이나 비용이나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남편은 미 공군에 복역했던 만큼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현서 씨의 도전은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건가요?
남편은 군대 베네핏이 있어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다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저만 이제 남편이랑 같이 배울 때 저만 돈을 내면 되고 학비도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는 둘이 꼭 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행 둘 다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익스트림한 그런 경험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민을 했던 두 가지 중 하나는 스쿠버 다이빙을 할까 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겁이 많아가지고 밑에 들어가는 거는 바다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이제 1분도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라서 너무 무섭고 그거 외에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둘 다 마음이 맞았던 게 그러면 파일럿 공부를 하자.
잠수하는 건 무서운데 비행하는 건 안 무서워요?
그러게요. 신기하죠. 비행기는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까지 아꼈던 시작부터 남달랐던 연서 씨 부부. 연서 씨는 벌이의 절반 이상을 은퇴연금에 부어가면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건 은행원 출신인 자신의 기본 지식과 누구보다 남편의 꼼꼼한 재정계획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세워놓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 충분하겠구나.
가능하다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제일 처음 가보고 싶은 나라가 그리스라고 말하는 연서 씨는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고 마음 편히 오갈 수 있는 시절이 온다면 고향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요. 제 생명에 위협이 없다면. 현도 두 번이나 다녀왔고 전 만나기 전에 두 번 다녀왔어요. 관심이 있어서 북한 여행까지 미국 신분으로 미국 대학생일 때 두 번이나 갔던 사람이 여행으로라도 가보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내가 태어난 곳 사리원도 가보고 싶고 많이 변했겠지만.
마음 한켠 묻고 살다 문득 꽃향기가 피어오르듯 느껴지는 향수.
고향은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아무것도 없고 기억에는 그냥 소달구지 아주 시골 풍경 이런 곳인데도 그마저도 너무 아름다운 것. 그래서도 아름다운 것. 그게 고향인가요? 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아직 남아있어요. 꼭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얘기하겠죠. 엄마가 여기서 태어났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여기에 엄마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딱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그 땅을 보여주고 그 땅을 밝게 하고 내가 숨 쉬었던 곳에 내 아이가 있다,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감동이고 복사죠.
그리고 연서 씨는
어쩌다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운이 좋게도 탈출을 해서 아무튼 지금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행운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행운을 만나는 날까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고향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532년 1월 11일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에 전차 경기를 구경온 관중들이 일제히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를 향해 니카, 니카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니카는 그리스 말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성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지나친 탄압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불만에 가득한 군중들은 황제 타도를 외치며 약 일주일에 걸쳐 도시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의 반대 세력들이 전 황제의 조카를 새 황제로 옹립하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위를 포기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후 테오도라가 그를 만류하고 게르만 용병대로 하여금 반란을 무력 진압하도록 합니다. 결국 532년 1월 11일 발생한 니카 반란 사태는 3만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채 진압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전제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1851년 1월 11일 중국의 한 농부 출신인 홍수전이 태평천국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홍수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때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 낙원 수립을 목적으로 한 태평천국이 세워지자 가난한 농민과 광부, 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태평천국 세력은 이후 청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이후 14년 동안 그 세력을 유지했지만 이후 지도자들 사이에 생긴 권력 다툼으로 점차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64년 태평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공격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